오늘은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엘리야 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17장인데 16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매우 암울하고 어두운 슬픈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지요. 여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 아사 왕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또 아합 이스라엘 왕이 된 아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이 시대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유다 나라의 그 아사 왕도 여기 언급이 되어 있고 그 시대가 그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도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그 시대 여기에서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왕으로 다스린 시대 22년 동안 다스린 시대였는데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그 왕들 중에서도 아주 포악하기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모든 왕들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악을 행한 그런 아주 악명이 있는 그런 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상 섬기는 것도 아주 대단한 그런 이제 사람이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에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입니다. 첫 왕이죠. 그 왕서부터 지금 이 아합 왕은 7대 왕입니다. 7대 왕. 그러니까 아합 왕 전에 여로보암서부터 아합 왕까지 7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하나같이 다 악했었는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욱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1절에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데 그걸 아주 가볍게 여겼다. 그거보다 훨씬 더 아주 마음을 놓고 마음을 정해놓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아주 악을 행하기로 작정을 했다. 뭐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아내 이세벨을 데리고 왔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방인하고 혼인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그 일인데 이 이세벨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 그 아버지가 바알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의 수장. 엣발이라고 여기 이름이 바알이에요. 엣발. 그러니까 바알이 그 안에 함께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하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그 반대예요. 그 바알 신을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바알이라는 뜻이 바알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 주인, 나의 주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섬겨도 그냥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바알을 지독하게 섬기는 그런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이세벨. 이세벨 이 딸도 아주 그 악하기가 성경에 유명하죠. 그런 사람을 아내로 삼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말은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이스라엘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백성들이 있는데 지금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이건 그냥 그 제가 생각나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선택을 하시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바알에게 예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시대가 아주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시대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2절에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의 신전을 또 건축을 하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 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떤 단어를 쓰고 싶은데 강대상이니까 제가 참으려고. 33절에 보니까 또 아세레상을 만들었으니, 하나님 대신에 또 그런 우상을 또 만들어서 섬기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너무 이렇게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깜깜한 그런 속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 아합 왕의 그 손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또 진노를 받을 만한 일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리고는 이건 건축하면 안 되는 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죠. 그 일곱 바퀴 돌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죠. 그 아주 든든한 그런 여리고 성, 그게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그런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물건들, 전리품들, 그것은 너희가 가지면 안 된다.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곳간에 그걸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그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성을 다시 건축하지 마라. 여리고 성은 다시 건축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 성을 건축할 때 이런 일이, 이런 징계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지금 이 엘리야 시대에는 500년 후입니다. 500년 후.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의 성을 건축하고 싶어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에 성을 건축하지 않고 지내왔는데, 근데 지 아합 시대에는 이런 게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런 걸 뭐 그냥 무겁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500년 동안이나 지켜온 것인데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여리고에다가 성을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멸시하고 짓밟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5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 오래전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여기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뭐 양식이 없거나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어떤 그 육체적으로 이런 삶에서 어려운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이런 영적으로 더 어려운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때때로 영적인 문제에서 오기도 합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육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걸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대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내 영이 잘못되면 범사에 잘못되고 또 병들어. 그러니까 어떤 생활에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아마도 대부분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문제들이 찾아와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알신은요, 그 농경신 중에서도 아주 가장 그 으뜸이 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곡식을 얻게 하고 살게 하는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게 정상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 농경신은 바알신을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이 바알이 자기들에게 지금 양식을 주고 물을 주고 풍요한 삶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지 않죠. 때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막 정말 악이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그렇죠? 소돔 고모라 때도 그랬고, 참다 참다 악이 그냥 목까지 올라왔을 때, 관영할 때, 꽉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럼 왜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요? 돌아오라는 거죠. 심판이 내리기 전에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아합 시대에도 악이 가득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7장에 가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암울한 이스라엘의 희망이 엘리야의 등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는 게 아주 희망적이에요. 저 지도 보시나요? 지도 나오나요 지금? 거기에 이제 길르앗이라는 게 있고, 뭐 길르앗은 어느 도시가 아닌 것 같고 그 어떤 지역 이름, 뭐 우리로 말하면 뭐 도봉구 뭐 이런 아주 그 작은 그런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길르앗 지역의 디셉이라는 동네에서 엘리야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뭐예요? 가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가뭄. 야,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바알이 이렇게 농작물을 잘 재배하게 해서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래서 바알을 믿고 있으니, 그래서 바알에게 예배하고 있으니, 그게 아닌 것을 내가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그 가뭄을 이제 내리게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그 가뭄이 심했느냐 하면 이제 물까지 마르고, 물론 물이 없으면 뭐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숨어서 살아야 돼요. 왜 숨어서 살까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모르시죠? 네, 당연합니다. 저는 다 이제 말씀 준비하느라고 여러 번 읽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시냇가에 숨으라고 했느냐 하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 자체는 이건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엘리야는 아합에게 미운 털이 박혀 있는데 와서 이런 저주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악한 아합이 엘리야를 살려두겠습니까? 찾아서 죽이죠. 그 뒤에 18장 10절에 보면 그런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는데 누가?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서 다녔는데 찾지 않은 나라가 없을 만큼 구석구석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찾았다는 뭐 하려고 했겠죠? 죽이려.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바댜라고 하는 그 왕궁 맡은 자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났어요.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만나서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왔다. 그렇게 아합 왕에게 가서 고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 당신이 날 보고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가서 말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끌어서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그 다음에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서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죽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오바댜는 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코 내가 그런 일이 없다. 아합 왕에게 내가 보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찾아서 이 아합이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제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 그리시네가에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그리시네나 아니면 그 엘리야가 출생한 디셉이나 그게 아마 다 그냥 길르앗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길르앗 땅.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시네에 갔습니다. 거기서 얼마를 있었는지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것도 생각할 때 이것도 엘리야에게는 상당히 힘든 그런 그 일이었습니다. 집도 없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가서 자고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하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먹을 것도 없고 뭐 물은 시냇물이 거기 흐르니까 시냇물을 먹으면 될 거고 물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해서 너에게 그 떡과 고기를 날라줄 것이다. 그래서 그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늘 쳐다보는 거. 까마귀가 언제 날아오나 하늘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야의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고 쳐다볼 그런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가뭄이 계속이 되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린 거죠. 그냥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까마귀는 물을 가져다 주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떡은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 쓸데없는데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고기는 뭐 이 까마귀니까 어느 짐승에가 가지고 한 절음 뚝 떼서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이런데, 떡은 그거는 곡식이, 곡식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떡은. 그러면 까마귀가 그 곡식을 다 빻아가지고 뭐 이렇게 묻혀서 떡을 만들었나? 근데 이해가 잠깐 안 되다가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먹이셨잖아요, 40년 동안이나. 그럴 때 뭘 내리셨죠?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그 만나가 무슨 곡식이에요? 곡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조하신 꿀 섞은 과자 같은 거예요. 완성품이에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떡을 만드셔가지고 뭐 공급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겠구나. 그렇게 이제 이 엘리야를 먹이신 거예요.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시냇물이 마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 그 사르밧은 좀 떨어진데요, 거기서 한 120km 정도 되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에서 대전 조금 못 미치는 정도,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있는 그런 아까 어디였죠? 길르앗 그 지역에서는 북쪽, 서쪽, 서북쪽으로 이렇게 가면 거기에 이제 사르밧이란, 시돈 밑에 사르밧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과부가 너에게 너를 섬기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그 엘리야는 이제 살았구나. 거기 가면 그래도 집도 있을 거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 과부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한테 주겠구나. 이 그리시네가에서 집도 없는데 그냥 야전에서 잠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좀 편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가보니까 일어나서 이제 사르밧으로 갔어요. 목말랐겠죠? 120km를 걸어갔으니까요. 마실 물 없었겠죠? 다 가물어가지고 뭐 먹을 물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 뒤에 보니까요, 나 얼마나 가물었는지 아합 왕 하고 아까 얘기한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둘이서 짐승들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물이 어디 있는지 두 사람이 찾으러 다닐 정도예요. 왕이 물 근원이 어딘지, 샘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러 다닐 정도.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면 뭐 가축이고 뭐 사람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도 그 물이 필요했겠죠. 가가지고 어떤 과부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을,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과부가 뭐? 아무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데 또 불러. 이 남자가 왜 또 불러? 이 사르밧 과부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집에 가루 좀 있는 거, 기름 조금 있는 거 해서 그걸 빵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그 다음에 죽을 각오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심정으로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근데 웬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물 달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가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사람은 또 뭔가? 그렇죠? 이 과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과부가 아니었으면 반응이 어떨까요? 뭔 소리가 막 나왔을 것 같아. 예? 나 같은 이런 사람한테 지금 네가 뭘 걸 지금 달라고 하냐?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어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지금 죽을 거야. 그런데 엘리야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 정도가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휴,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랬을 것 같은데 엘리야가 1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휴, 떡을 만들어가지고 당신하고 아들하고 좀 먹고 남는 게 있으면 더 조금 주세요. 이래도 시원찮은데 먼저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너 너네들 먹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의 그런 마음이 뭐 어떤 그런 자비가 없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뭘 믿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서 떡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너희 먹어봐.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가 과부도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병에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또 가루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 가뭄이 끝날 때까지. 횡재 맞는 거죠, 이 과부하고 아들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아들이 죽었어요, 또.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으니까, 과부가, 엄마가 막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아들 죽이려고 왔느냐? 이러고 이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또 이적을 행합니다. 혹시 오해하실지 몰라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해석하기를 이 아들이 아주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숨 정지 상태에 있다가 엘리야가 엘리야가 그 아들 위에 올라가서 세 번을 이렇게 충격을 주니까 숨이 터져가지고 살았다. 그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기록했잖아요.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냐. 그리고 17절의 마지막에도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잖아요. 숨이 끊어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을 이제 엘리야가 살립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이제 3년 반이 지나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이런 아주 암울한 이런 시대에 있는 그 이 엘리야, 또 엘리야뿐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우리나라도, 우리 가정도, 내 개인도, 우리 교회도 이런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 되느냐? 이게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이런 상황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었습니다. 살 길.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아도 살 길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 찾지 않고 뭐 다른 거 의지할 생각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알 신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 바알 신이 자기들을 살게 해주는 것처럼 믿고 그렇게 지금 예배하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이잖아요. 지금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안 보여도 따라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엘리야가 거기 뭐 모르겠습니까? 상황을. 하나님 거기 가면 뭘 먹고 거기서 지내라고, 어디서 자라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나를 가라고 하시냐. 뭐 이 사람 생각이 많이 섞여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뭐예요?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치고,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어두운 데서 빛을 발견하고 문제없이 가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모르면 어두운 가운데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그냥 길르앗 지방에서 똑같이 당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만 있으면 됐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든지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 잘 들으셨죠? 네.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뭐 여기서 해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거 가지고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른 방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다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고난이 따라와요. 기대했던 것하고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과부가 나를 잘 섬겨주겠지 기대를 했을지 모르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이건 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다 설상가상 또 아들까지 죽었어.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도.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17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과부가 이제야 알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성경만 읽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을 겪어야 그래야 알지요. 그리시네가도 가보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가보고 아들 죽어서 원망도 들어보고 이럴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낙심하고 실망하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냐?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냐?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원망을 듣게 하시냐? 더군다나 이 불쌍한 과부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이게 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고 그렇지 않았다면 엄청난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원망을 했을 것 같아. 엘리야도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 시대였으면요 나중에 보니까 엘리야가 우울증 걸렸어요. 요즘 시대에 흔한 그 우울증 걸렸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가지고 죽기를 바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뭐냐? 엘리야가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또 누가 올라갔어요? 엘리야 말고 에노.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뭐 타고 올라갔어요? 병거 타고 올라갔어요? 노래가 틀렸어요. 자세히 보니까 병거가 엘리야하고 그 제자 엘리사하고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니까 그 병거하고 말이 그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갈랐어요. 갈라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간증할 것이.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중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애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침에 성경 어디 읽었죠? 거기에 그런 말씀은 나왔었는데, 에스더서에. 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우시잖아요. 에스더가 뭐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이뻤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 왕의 마음에 그 에스더를 예쁘게 보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려고. 하나님 배후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엘리야.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을 빛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을 의지 안 하면 다른 거 의지하잖아요. 바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우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것저것 뭐 보지 마시고 뭐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말씀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내가 원망을 들어도 욕을 들어도 상관없다. 왜? 그게 살 길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어두운 그 환경을 해치고 이기고 나갔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러한 믿음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엘리야처럼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